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하루 종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루 지난 것 같은데 매일매일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대학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푸른 초장이라, 그 말씀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너가노라, 그 말씀 따라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이기노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불 켜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십니다. 우리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 더 붙듭시다. 예, 오늘은 시가입니다. 시가. 로마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걸 해보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제한테 왔는 이메일 확인하고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제가 저녁 7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7시에 우리 최영석 주사님한테 내가 다 준비가 마쳤으니까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 거를 만들으라고 보내놓고 샤워도 못 하고 쫓아왔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종일 했지만은요, 10시 되면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만큼 들고 나와도요, 어디 가서 뭘 해도 딱 시간 되면 마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보통 날도 해보면 하루 종일 걸리던데 오늘은 딴 날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여튼하고 고린도전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제10과 로마서. 바울 서신은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신약 27권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권수로는 13권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 되고요. 바울 서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왜 로마서부터 시작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아세요? 바울 서신이 왜 로마서부터 시작하는지.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건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가?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이렇게 되는가? 제10과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럴 때, 뭐 같아요?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어떤 사람들 14권 그렇기도 하는데, 왜 그거를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를 제일 먼저 썼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 서신 배열 방식이요, 긴 것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로마 먼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왜 로마서부터 오고 고린도 전후서가 오고 막 이렇게 옵니까? 그러면 그게, 바울 서신의 길이대로 앞에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가지고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하든지 로마도 가보고 싶다고.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령하여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까지 쫙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가 하면요, 지중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이쪽 지역은 다 전도를 했습니다. 지중해의 동편 지역은 전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지역이 어딥니까? 서편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에 더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고 싶다고요?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스페인까지. 그게 이 당시에요. 스페인 갔다 와보신 분, 죄송합니다. 갔다 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바울이요, 저 스페인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나이 키가 안 컸다고 그럽니다. 아주 못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못생기고 키가 작은 사나이지만은요, 그 속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속은 전 세상을 품고 싶어 합니다.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대단한 거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씁니다. 내가 너희들 있는데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가보지 못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입니다. 왜 씁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요, 함께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전도 가려면 당신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가서 정식으로 가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들이 몇 가지가 되지만은요, 하여튼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로마서 전체를 머릿속에 그려놓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림 무지무지 잘 그린 거 있죠? 이거요? 10번. 그림 10번. 일단 우리 자기 교재를 보시기 전에 장로님 참 위치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그림이 뜰 때는 장로님 깜빡깜빡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평생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제 것도 끄셔야 됩니다. 좀 이따 하실 때. 이게 지금 이분이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몇 장까지 있다고요? 16장. 그 중에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그게 교리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를 뭐라고 설명했나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근거와 참 이스라엘은 누군가, 요게 12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까지. 요 11장까지가 교리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앞에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요게 뭐죠? 예, 다윗의 별이죠. 유대인이면 되나?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 되는가? 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태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쪽이었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걸 하는 거죠. 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근거는 여기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어디 체크요? 여기 체크되는 거죠.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왕이신데 무슨 모습이죠? 예,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달려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고, 요거는 빈 무덤입니다. 그렇죠? 무덤 돌이 움직여진 겁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할 때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 구름이 가리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뭔가 1장에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유대인이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참 이스라엘은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이게 뭐 같아요? 물방울이죠. 그렇죠? 세례. 세례를 받아야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요,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권신을 얘기합니다. 그 9장에서 11장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전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네. 네, 그러면서 막 예수를 믿는데 누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쓰는 게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밖에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밖에. 그래서 이제 11장 결론 부분에 가면은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오늘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는 12장부터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요거 무슨 자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박용호 장로님, 요 행위 보입니까? 글씨? 잘 안 보이죠? 예, 그럼 요럴 때는 이제 나중에 그 불 켜시면 이제 우리 교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얼마나 잘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아직 키지 마시고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라 그랬습니까? 16장까지. 몇 장까지가 교리라 그랬습니까? 12장까지. 11장까지. 그 다음, 12장부터 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부터 생활이고, 생활 원리입니다. 이제 불러요. 로마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그림, 우리 1권의 21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시. 아, 우리가 여기 옛날 크로스웨이 할 때, 우리가 그, 한번 봤던 겁니다. 아, 여기에, 요 빼빼 마른 사람이 요 저자예요. 요 빼빼 마른 사람이. 요 사람이, 이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사후 세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까 싶어서 가만 봤더니요, 요게 1, 2, 3, 4, 5, 6, 7, 8, 9, 10, 요게 10계명입니다. 그죠? 계명을 요렇게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천사처럼 순하게 해서 계명을 지키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켜봅니다. 요계명을 지켰더니 요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요계명을 지켜보니까 요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 다음 우리 그림 한번 주실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 요 사람이, 죽음 뒤에, 자기가, 죽음 뒤에 이 사후 세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주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아, 계명을 지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천사처럼 선하게, 그래야 계명이 지키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를 믿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 한번 켜주시고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많이 보셨지만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지만은요, 이 성경이 굉장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범한자가 되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시 찬송도 부르고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 도와주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뭐요? 하나만 못 지키면 텔레비를 보다가 예쁘네 그러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면 그거는 못 지키는 거죠. 그거 뭐 얼마나 쉽습니까? 어머머 저렇게 꽃미남이야.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확 스쳐가면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 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보시면요, 로마서는 이제 총 주제 같은 성이 뭡니까? 그러면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게 로마서의 총 주제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앞에 찾아놨습니다. 이거 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거 표를 잘 해놓고요. 잘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달러가 있어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저 하늘나라까지 가게 해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자기의 형제 자매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 요렇게 로마서에 주제되는 성경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근데요, 이 로마 교회는 자기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배를 골무면서도,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도 힘든데도 그렇게 전도를 다녔습니까? 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목회하다가 성경 크게 읽다가 죽은 사람 못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크게 하면 크게 아주 크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 구절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지고 다녔습니까? 신용불량자입니까? 크레딧 카드를 끌고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들겨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랑을 안고 보니까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 있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나가야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막혀가지고 안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다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누구라고요? 빚진 자라고. 빚진 자라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예,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건 그 사람이 데살로니카에 있건 그 사람이 막 아가야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격이 빚을 못 지고 사는 성격입니다. 빚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갖다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도 이 잔고가 없으면 쓰질 않습니다. 잔고가 없으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성격이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뭐로 나타납니까? 돈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분은 뭐로요?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꽤 괜찮죠? 우리 중에 빚 지고 못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빚만 생각을 합니까? 그 빚만. 사도 바울처럼 무슨 빚요? 복음의 빚. 주님의 사랑의 빚. 그것도 다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디든지 가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참 아이들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빚진 자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로마 교인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 교인들 소식이 들려오는데 성도 여러분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서로 모릅니다. 그렇죠?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를 안 나타냅니까? 예수 믿는 표를 안 나타내는 거죠. 시골에 있으면 다 합니다. 옆집에 숟가락까지, 밥그릇까지, 애들이 뭐 하는지 다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살면 뭐 하는지 서로 모릅니다. 그냥 아침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떡합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이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나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빚쟁이라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도님들 이 말 그냥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미국이니까 괜찮지만 한국에서는요.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교회에 올 때 보면 신문지에 뭐 뚫뚫 말아서 이렇게 신문지에 그래서 교회 와서 현관에서 이렇게 필 때 보면 그게 성경 찬송이에요. 그 자기 아파트에서 나오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교회 가는 거 모르니까 신문지에다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해서 그냥 휘파람 불면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가는데. 마음이 어땠어요?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 찬송.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복음이 안 부끄럽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는요. 생각보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이걸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생활이 안 버티잖아요. 생활이 따뜻하면요. 따뜻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11장까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장부터는 원리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세상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서는 저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성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16절 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구절 읽기 전에 우리 인사들 다시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왜 우리 간혹 이렇게 숨길 때 있잖아요. 너무 숨기지 마십시오. 너무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 된다고요? 예. 복음 자체가요, 능력입니다. 첫째는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 이 말을 왜 자꾸 씁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다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고 나는 복음에 관한 하나는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믿으십시오. 아, 실수하고 엎어지고 잘못하고 그래서도 당당하게 그래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리고 이렇게 받아치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지가 뭐죠? 내가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내가 잘났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예, 다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 안 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 로마서에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로마서 2장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양심의 가책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아니 성경 말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지금 제가 손 든 게 아니고 손 들어보라고 제가 그런 겁니다. 저도 내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내놓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양심, 자연법을 자기들은 지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건 자연법이건 양심이건 그걸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2장 3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장 23절 24절 한번 줘보십시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외우는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그냥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요? 예, 여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 다 들어갑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23절 한번 읽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보려고 그랬는데 되질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도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예, 은혜로요. 너무 중요한 단어죠. 우리 거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거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까지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을요 100만 불 주고 샀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다니면서 아마 자랑을 무지무지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값없이 줬습니다. 값없이 줬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고. 그게 지금 로마서가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 외우십시오. 3장 28절. 아닙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무엇으로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게 3장 2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이끌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물이 등장해야 되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로마서는 쭉 보면요. 한편의 논문을 보는 것입니다. 쫙쫙쫙쫙 잘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이런 거는 외우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각도입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어줌이 되고. 아니 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줍니까? 예수는 자기 죄를 죄 때문에 죽었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요까지만 알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까지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왜 믿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요 성경 구절 믿으십니까? 예,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 놔둬도요 이렇게 무덤에서 그냥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돌을 옮겼습니까? 우리 보고 들어가 보라고. 알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하고 막 여자들이 막 들어가 보잖아요. 그걸 딱 닫아 놓으면, 그래서 예수님 살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 원래 안 죽었나 보다, 원래 안 묻었나 보다, 기절했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을 옮겨놓고 막 들어가서 보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5장 8입니다. 로마서 5장 8자. 지금 로마서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가지고요, 계속 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외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이 지난 그 뒤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최고 정점이 뭡니까? 그럼 십자가예요. 그 뭐 먹을 것도 주시고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거는 최고 정점에 파생된 일이죠. 그렇죠?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마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요? 이 진행되는 쭉 되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예수 사람들을 막 해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면서 막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잔 본연의 천려 역증이라고 하시죠. 그 천로역정에 이제 이 순례자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 순례자가 막 어디를 가다 보니까 사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 지나가겠는 겁니다. 막 끙끙거리고 울고 있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잡아 먹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떡하떡 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저 사자를 잘 보라고. 그래 사자를 가만 봤더니 사자를 꽉 묶어 놓은 거 있죠. 지나가면 왕! 그러고 잡을 것 같은데, 아무리 묶어놨기 때문에 왕은 하는데, 자기를 못 덮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깨닫죠, 그쵸?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면 그냥 겁이 나가지고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동영상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동영상 지금 바로 띄울 수 있습니까? 불 한번 꺼보실래요? 이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오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웃은 게 아니고 얘 안에 웃는 거예요. 보통 뭐 하면 어린애들 따라하지 마라 그러지, 그쵸? 연세 드신 할머니들 따라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추천 고마워요.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표정도 보시고. 이 개구쟁이 할머니 같아. 제가 할머니 웃음소리예요. 제 웃음소리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 그 영국이나 이런 데는 운전대가 어디 붙어 있죠? 이건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왼쪽에서 가면서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오른쪽에 할머니가 너무 심심한데 보니까 이게 핸들이 하나 노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옆에서 이제 흉내 내고 가다가, 옆에 어떤 아저씨 지나가잖아요. 같이 가다가, 보는데, 휙 하면 꺾었습니다. 그렇죠? 차 보셨죠? 뒤에. 제가 왜 이걸 가져왔나 그러면요, 성도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딱 그럴지 모릅니다. 마귀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갑니다. 보고 가다가 휙 꺾는데, 사실은 그 꺾인다고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안 꺾이죠. 그죠? 안 꺾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 보고 놀라고 난리를 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놀라고 난리치는 게 그런 건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운전해서 그냥 가고 있어요. 이 차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지레 놀라가지고 막 끼끄리고 밟기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할머니 따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저걸 만들어놨는지. 하여튼 로마서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우리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난리를 치고요, 주님 붙들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림 하나 봅니다. 그림 이제 10B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10B. 10B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래 믿는다 치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귀중한 설명이 로마서 5장에 쫙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죠? 예, 모래시계. 그러면 예전에 드라마도 기억나세요? 예, 이게 모래시계입니다. 그걸 모래시계의 여 위에 부분을 보면요, 여 위에 부분은 여기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와도 같이 지었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 땅에 뭐를 내립니까? 예, 사망이 왔죠.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는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세월이 쭉 지나면서 여기에 오고 온 사람들이 다 아담같이 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도를 받아서 사망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에서 죄짐을 주고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나 그러면요,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는 거기에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의 설명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5장 12절 한번 주실래요? 안 켜셔도 됩니다. 안 켜셔도. 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한 사람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답니다. 아까 그 그림이죠. 그렇죠?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해놨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들 보시면요. 그 다음 그림 주십시오. 그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죠 그렇죠 섬기려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왕으로서 여전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몇 명이 했습니까? 한 사람이 한 분이 하셨죠. 한 분이. 아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줬다는 겁니다. 지셨다는 겁니다.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전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고통과 신음과 죄 가운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성경이 이렇게 가면요, 그 한 분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느냐, 그래 그게 억울하냐, 그러면 다시 잘 보거라. 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는 표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뭐죠? 세례, 예,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 주실 때.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해 줌으로써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아까 그림은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그분들은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구절 하나 더 주실래요? 5장 17절. 5장 17절? 예. 이제 아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 즉 똑같은 원리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몇 분 예수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됐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바라봐라.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원리로 해서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귀한 진리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요. 하나를 지으면 다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주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이제 불을 다 켜셔야 됩니다. 외우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그렇게 막 쓰여갑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뒷부분은 막 건너뛸 텐데요.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도 누리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있죠. 자기는 예수 믿고 사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쁜 생각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믿음 다 붙들고 퓨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그러면 뭐 저는 대명 퓨어 그 자체의 대명 거룩함의 대명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예수 믿었는데도요 이 속에서 자꾸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이 속에서 진짜로 생각 짓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7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더 하죠. 로마 7장 19절. 이거 사도 바울이 고민이면서 우리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으면 진짜 성자입니다. 웨체스트의 성자, 용커스의 성자, 스카트데일의 성자, 성녀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예수 믿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뭐는요? 악은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좀 가르쳐 주실래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방법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해내는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성경 구절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냥 이 천사표가 아니라 이건 보니까 사탄표인 거 있죠? 예수는 믿는데. 그래서 7장 24, 25. 7장 24절. 고마워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무지무지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해낼까 그랬는데 박수 한번 쳐주죠, 우리. 예. 고마워요. 예. 이 사도 바울 고민이에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지금 구원받았는데 자꾸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또 절망하면서 가만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있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봐서 어떤 힘든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돈만 다 갖고 있으면 되죠. 우리 배운 것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식 문제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힘든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따르려고 그러고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막 섬기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8장이 들어가면서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다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8장 1절 보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건 고민할 거 아니네, 이런 거는 그냥 털쳐버려야 되네, 그러면서 8장 1절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 8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예. 그렇게 고민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요,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서면 또 나쁜 생각, 돌아서면 죄지, 그럼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럴 때 아하, 이 해결받는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짓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냥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그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미쁘시사 다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요, 그냥 막 편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막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이 고난은요, 가난하게 삽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8절.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주기철 목사님 그 생가부터 시작해서 다 돌았잖아요.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제 자기 자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순교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너 예수 믿을래? 네. 안 믿으면 죽인다? 믿을 거예요. 땅! 이렇게 하면 쉽죠. 그냥 그러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문이라는 거는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들어가서 많이 그걸 받았는지 모릅니다. 핍박과 환난, 뭐 고문을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았는데 그 고문 뭐 보니까 손톱을 뭐 빼기도 하고 발톱을 빼기도 하고 그런 그것들도 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초죽음에 대해서 집에 와 있잖아요. 내 보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럼 또 잡으러 순사가 오잖아요. 순사가 오면요, 예수 믿고 담대하고 그런데도 벌써 눈이 겁이 질려가지고. 근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고 고문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그게.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땅 그리고 죽으면 업 그러면 된다니까. 근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외운 성경 구절이에요. 생각건데 현재의 뭐는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까? 예,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떨 때는 육신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나라들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북에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루는 그 기록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처참하고 혹독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서 글을 쓴 걸 보면요.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마음이 더 편한 거 있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못 먹고, 그렇게는 꾸중하고 이렇게 아주 막 사람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편한 거 있죠?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그분들도 이 성경구절을 외울 거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더 나가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이제 그 얘기들을 또 다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현재의 고난도 있고, 앞으로 받을 영광도 있고, 누구한테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8장 28절. 다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풍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요, 어떤 것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렇게 나가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왜 그래, 이거 좀. 근데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약같이 된 거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때 그게 아니랬으면 내가 지금이 안 됐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지고 어우러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움직여져 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있죠. 그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날인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잘 보시면서 지금 이 모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능력이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쪽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요?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신다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예, 힘내세요. 지금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힘든 게 기회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더 주님 붙들 수 있어요. 그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살아보세요. 언제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그러고 그렇게도 하나님 한 번 더 부르잖아요. 찾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쉬는데요. 쉬기 전에 우리 동영상 너무 재밌어서 한번 더 보고 싶다. 나 그 할머니 너무 멋쟁이던데 그거 보고요. 우리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예, 동영상 한번 주십시오. 예, 못 보신 분들 잘 보십시오. 예, 그리고 연세 드신 할머니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 즐겁게 우리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 하면서 제가 다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즐겁게 커피 드시고요. 또 오늘 하루 피곤을 싹 푸시고 10분 뒤에 다시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주십시오. 로마서 8장 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끌고 가기 때문에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요. 8장 35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성도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에서요? 사랑에서 끊으리.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고 어디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요. 나는 주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자야.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못 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늘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거지만 이게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십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부터 이제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니면서 가슴 한 구석에 슬픔이 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 부분이에요. 이방인들은 전도하니까 돌아오는데 유태인들은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고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숙제가 9장, 10장, 11장 세 장에 걸쳐서 장장 나오는데요. 자기 민족이 왜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이방인들이 왜 돌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주옥 같은 성경 구절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9장부터 한번 보십니다. 9장 3절. 이게 사도 바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전도 다니다가 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하니까 막 옷 먼지를 털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가 구원받기를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막 쌩 그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도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마음은 유대인에게 또 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 2, 3절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토기장이 이야기도 하고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었다, 뭐 부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사도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게 뭡니까? 그럼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고 언약이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근데 그걸 잘 안 믿습니다. 10장 8절. 우리 성경구절 찾아볼까요? 미안해요. 저걸로 안 넘어갔나 보네. 로마서 우리 성경 한번 찾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앞에 나오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안 믿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 사람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걸 왜 안 믿습니까? 이제 이게 퀘스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어땠어요? 가까워서. 아니 말씀을 몰랐다 그러면 예수를 못 믿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입에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말씀을 먼저 받아놓고 안 믿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유태인들이면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 됩니까? 아니면 양심껏 살면 됩니까? 그럴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 있죠? 안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제 얘기가 10장에 이제 들어가서 나옵니다.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예.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성경책은 영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듣는다 그러는데 외우고 있습니다. 입에도 가깝고 마음에도 가깝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따르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유전인자도 막 조작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거나 옥수수를 먹거나 아니면 저 고구마를 먹거나 이러면 그 집안 다 콩을 드셨거나 이러면 전부 유전자 조작을 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하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 유전자 속에다가 우리 유전자 속에다가 믿음을 하나 못 넣습니다. 우리 DNA에다가 그 믿음을 싹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 요거는 믿음의 자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도 믿음아라고 지어도 되죠. 믿음아 그러면 원래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DNA 속에 넣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예, 네, 들으면서 이건 고막을 움직여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와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드라마를 보면 됩니까? 아니면 재미나는 걸 보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천고마비가 뭐죠? 하늘은 높고 살은 띠룩띠룩 살찝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는 왜 살찌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마음이 풍성해지면 안 됩니까?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만 높고 말만 살찌면 됩니까? 우리도 살찌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은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게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어디요?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연세 되신 분들 손자 손녀에게 믿음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책갈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서 믿음이 많이 생기고 또 나가서 믿음을 전해주고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들음했습니다. 들음에서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아무리 봐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10장 9에서 10. 그렇게 해서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보면 알죠. 이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조금 부산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나타내 보여주는 몸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두 개예요. 일로 믿고 어디로 고백합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딱 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눈빛 아닙니다. 저는 믿음 있어요. 믿음. 예수 믿으세요? 믿음 있어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어떤 분 물어보면요. 오늘이라도 혹시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눈 뜰 소망이 있으세요? 그럼 눈만 깜짝하고 계신 분 계세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딱 나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럼 여기고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가 어딥니까? 그럼 입이에요. 딱 두 군데입니다. 딱 두 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에 생깁니까?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그리고 어디로 표현을 합니까? 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무엇으로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입과 마음입니다. 그럼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은 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게 벌써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10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돈을 갖다 낸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이건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 나온지 알죠? 유태인들 얘기예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자기가 유태인이고 할례를 받고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여기에 믿음이 생겨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더럽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시네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입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이렇게 그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말씀이 그렇게 가까워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돌아가신 뒤에 저 하늘에서 눈 들어 소망이 있어요? 그럼 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이쪽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긴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예수에 관한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방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들어갖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안타까워가지고 내 평생에 말할 수 없는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게 우리 고립 친척을 위한 거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나? 그렇게 말라 있는데도 들어서 믿음이 안 생겼는데 그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묘한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관한 성경의 그 biblical perspective를, 성경에 관한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그런 뭐라 그러죠? 막 경대고 저쩌고, 막 근처도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제, 자매, 친척을 버렸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다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는 세대에도 그걸 보면서 보라고,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더러는 유대인들 완악하게 만들어서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렇게 나쁜 짓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로 말미암아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복을 받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시 동안 버리셨는데,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이렇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는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냥 추측 아닙니다. 사도 바울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로마서 11장 2절 1절이죠. 11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누구를요? 요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No way.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요. 11장 12절. 요 유대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유태인들이 배척하고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됐습니까? 부요함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잖아요. 유대인들만 내 백성이라 그러고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이 배척하고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막 거역하고 이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못 일게 다루셨습니다. 세서버리시고. 그렇게 한 것이 가만 보면은 세상에 뭐가 됐습니까?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뭐가 됐습니까?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잘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저희의 무엇이요? 충만함이. 하물며 저희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충만한 수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더 부유해지고 이방인이 더 복을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저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11장,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말씀은 가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들으면 믿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태인 다 버렸냐는 거죠. 안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유태인을 버려가지고 그게 이방의 복이 되고 유태인을 버려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복을 받고 돌아왔는데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시면요. 하이 그리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그렇죠?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가 다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돌아올 거를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무엇을요?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먼저 사도 바울 이 서신의 문장 중에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뭐 부정을 두 개를 갖다 놨을 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 편지 보면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배에 꼬아가지고 이렇게 꽈배기를 드셨나? 그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악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고 하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구원을 얻는데 누가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 구원시켜 줍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쓰는 표현들 온 이스라엘이 누굴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해석이 제일 그 전반적으로 정확하고 이 성경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 온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집단적으로 막 믿고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저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배척을 받습니다. 직장도 있고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 옵니까? 시온에서 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있고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장차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됐죠? 지금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갖고요. 찬양해져서. 말씀이 그렇게도 가까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걸 다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이 뭡니까? 그러면 전부 자기 예수에 대해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 썼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참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이 맞춰지면요. 12장부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활이라 그랬죠. 그렇죠? 생활은 제가 최영석 집사님에게 이 파워포인트를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는 성경을 바로 보려고요. 이제 12장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장에 들어가면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구절만 이렇게 읽어가면서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지금부터는 생활입니다. 생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가게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 다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걸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12절로 넘어가면 12장 2절.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고. 잘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 일어나는 것,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들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다시 저기 11절로 갑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십시오. 우리 부지런한 거 있습니다. 돈 버는 데는 부지런합니다. 돈 버는 데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부지런하면 안 되죠. 그럼 그 돈에 넣어야죠. 어디에 부지런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섬기는 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18절로 넘어가십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1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가능하거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고요? 네, 평화하라고. 평화하라고. 다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마지막 절. 21절이죠. 그렇죠? 2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렵습니다. 악을 이기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기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13장 8절. 13장 8절. 사도 바울도 이 빚은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빚쟁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헬라인이건 나는 유대인이건 나는 빛을 준 자라고. 그런데 무슨 빛을 줬습니까? 복음의 빛, 사랑의 빛. 13장 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해서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남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남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권면 한번 하시죠. 우리 남을 지독히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사랑 못할 사람 같으면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고받고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렇게 괜히 가까이 오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그 심리학자들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살살 속에서 케미컬이 나와 가지고 같이만 있으면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막 그러려고 하지 말고 좀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미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품어 주시고 그다음 보십니다. 이 성경 가면 자꾸 어려워요. 앞에 교리만 얘기하면 우리 믿으면 된다 그러고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나고 우리 보고 나가서 그 믿음 가지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아니,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뭐 게으르지 말라, 뭐 그러면 막 이런 거는 막 우리 좀 게으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그럼 새벽 기도까지 다 나와야 되나?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라. 그 사람은 안 되던데. 그러면 뭐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게 실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반듯한 분이 신앙이 반듯한 분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같고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앞에는 전부 교리예요. 이론이에요. 그 다음 시작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지금 우리 그거 보고 있습니다. 많지만 또 11절 한번 보십니다. 13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어떻다고요? 벌써 됐다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피곤하게 삽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왜 기도를 못합니까? 그러면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피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 그런데도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은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해서 뭐 요따고 핑계를 대면서요 막 기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다가 계속 깰 때가 됐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 손 내리면 밑에서 자기 백성들이 죽는데도 성경은 이게 피곤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8절. 14장 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한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원리를 여기다 한번 갖다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임합니다. 이제 20절 한번 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청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게 이제 우상 문제, 우상 재물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고린도 전서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걸 먹어도 돼요? 먹으려면 찝찝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15장 6절. 제가 읽어볼게. 그 관로 읽기를 한번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요? 영광을 돌리게. 잘 기억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다 같이 우리 16절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친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그럼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잖아요. 이방에 나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 나가는 것을 그들을 제물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요.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분이 있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주님도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따뜻하게 전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면서 궁극적인 건 뭡니까? 그들도 함께 예수 믿게 하고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늘 그분들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분에게도 이분에게도 또 먼데 있는 그분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또 저는 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경 말씀 우리 빠르지만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좋은 말씀들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잘 기억하고 가슴에 담았다가 세상 나가서 그대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전해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때도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겁내지 않고 그슬로 올라가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기쁜 찬양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